지난번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서 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사역하도록 보내셨다는 뜻을 가진 열두 사도들을 보내심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했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56절에서 되는 자, 즉 타치,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상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 그 갈릴리 바다 그 북쪽의 가버나움 지역인데 동쪽에는 벳세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동쪽에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지역에 오병이의 사건인 데가 있고 거기에서 약간 서쪽에 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가 그 마침 베를린의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처럼 두 쪽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다음에 서쪽에는 게네세아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게네세라 전부 다가 그 해변에 가까운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까운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라 하고 어떤은 이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예수님의 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게 보면은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또는 다른 그 유대 백성들은 엘리야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예수님 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 질문은 52절에서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지심이라 해서 이는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둔화해지심이라. 그래서 마가가 이걸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가. 마지막 질문은 56절에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옷가에라는 일인데 어떤 거기에서 대면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14절부터 29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와 다시 살아났도다. 그럼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니라. 죽은 자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이미 죽임을 당했는 그런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또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아 비슷한 그 선지자와 같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자 선지자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라기 4장 5절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구약을 안 하던 사람은 바로 엘리야 그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임마누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천여에서 탄생해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천여에서 탄생함으로써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보지 아니야 구약에서 예언했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뭐 전한 사람이다 또는 미가엘이다. 성경에 미가엘이 예수란 말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 예수는 아담이다. 아담이는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그 족보가 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낳았기 때문에 그 보면은 예수님이 아담이다. 아담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으로만 인정하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한 영 육체로 오셨다. 봐, 하느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느님께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했죠. 그래서 성육신 하느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 시인 그걸 믿지 않은 자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라 했죠. 적그리스도는 다름은 사탄의 영이라 했어요.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드리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를 맞아보면은 그 밑에 그런 그 바른 라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의 그 인간으로 피조물인 뭐 미갈이나 또는 예수님이 하나의 아담으로 몰몬교에서 아담과 독토리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요한 1사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면은 하나님 저 안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가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어떠한 의견들 뭐 헤롯 왕의 의견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떠한 의견 이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즉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인간을 구하도록 호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에 대해서 그 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16절에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이제 설명하죠. 그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더니 헤로디아는 헤롯의 그 남동생인 빌립 그 하나의 그 분봉왕이죠. 하나 북동쪽 그 유다 지역을 지배하는 그 빌립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과 결혼했어요. 이 헤롯 형이. 그러므로 이 부인 헤로디아는 간음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 둘 다 해서 옳지 않다. 헤롯은 또 간음한 그자와 그 장가를 들였기 때문에 헤롯도 또 잘못된 거죠. 주님 말씀 맞지 않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리고 자기 보고 이제 간음한 여라고 했으니까 남의 아내여서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함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입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알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이야기를 대해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죠. 이제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는데 말은 안 하고 이제 춤을 추는데 이 춤이 상당히 그 음란한 춤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맹세하되 이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맹세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그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 제가 나가서 엄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래, 엄마 헤로디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미가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아니 제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에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관해 그 머리를 잘라서 그 담아달라 했죠.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한 왜냐하면 왕은 그 경외롭고 그거를 그 세례요한을 여겼는데 자기의 명시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맹세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 요한을 목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라 여하에게 주니 여하가 이것을 그 음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의 죽을성을 볼 수 있고 30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그 5,000명 먹이신 그 사역이 거기 나옵니다. 이 지역이 우리 그 벳세다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벳세다 지역에서 있는 건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그래 사도들이 지난번에 그 가베냐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죠. 사도들이 사역이 주로 뭡니까? 복음 전파 믿지 않은 자와 또 믿는 자들 말씀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세계주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든지 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 어떤 광야라든지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사막 같은 곳에 조용히 쉬어라. 육체적으로.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길도 없습니다. 사역이 상당히 바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앞으로의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교회들 목사분들이 보면은 주로 월요일을 많이 쉬는 이유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일정 상당히 바쁘니까 그래서 주로 월요일 날에 그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그 영적인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친다든지 또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든지 책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쉬라는 것이 본인 쾌락을 쉬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쉬라는 것을 볼 수 있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제 광야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 벳세다 북동쪽 지역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그 벳세다 지역으로 왔어요.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다. 누굴 리더가 없는.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이끄는 목자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뭡니까? 우리 영지 양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데 말씀이 바로 꼴인데 영의 양식인데 그 말씀 그 자체를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아니고 그것을 말씀을 조금 붙여갖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이 피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결코 성경과 상반될 수 없으며 또 성경을 떠나서도 생각을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라. 그래서 아무리 그 해를 당하고 이럴 때도 주님, 목자이신 주님 있는 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 택해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11절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다. 예수님 얘기하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래서 젖먹이 암컷들은 그 온순히 인도한다. 목자가 이제 목자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얘기는 바로 그 compassion,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이제 저녁에 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후 6시경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저물어 간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앞서서. 그래서 전부 다 보내가지고 땅에 가서 사 먹게 배가 고프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먹일까라고 한 얘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보면은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일당입니다. 200명 노동자 하루 일당을 가지고 해도 떡이 부족하더 조금이라도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사역이다. 우리를 먹을 것 주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38절의 시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이것은 이제 자세히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쭈어다 여기 한 아이 한 소년이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보리떡 그 다섯 개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 됩니까? 이 많은 5천 명을 먹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안드레도 어려운 사역이라 가능하다. 근데 이들의 전부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주님한테 드릴 때 그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원해서 voluntarily 자원해서 드릴 때 그걸 가지고 뒤에 그 하느님께서 역사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하느님이란 그 능력 Almighty God이라는 이런 것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이 제자들이 안드레와 빌립들 보면 제자 대표들인데 여기에서 나온 제자들 12명 중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했고 때로는 혹 100씩 50 그럼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고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떡을 대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전부 다 배불리 먹겠다. 이제 풀 다 같이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만큼 남았다는 거죠.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다. 그런데 5천 명 여자들 어린애들 치면 만 5천 명이라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사역일지라도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는 어려운 사역일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주님이 주어진 거라고 사실 그걸 마음으로 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내놓을 때 그리고 하늘나라와 해서 그 구할 때 믿음으로 그 기도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일한다는 거죠. 저희들 보면은 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홈리스 사역자들이 둘 다임 그 20센트를 헌금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눈물이 흘렀고 그걸 할 때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MP3라는 거 그것을 이제 그 업로드 인터넷에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내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해졌는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이 세대 지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자들의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말라는 그 시편의 기자 그거를 또 마음에 또 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MP3 그거를 우리가 시작했죠. 했는데 한 12월 12일 날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몇 명이 조인한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보니까 2만 명이 조인하게 됐고 또 지난달에는 3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은 매주에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그 온라인을 듣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보면은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그 출애굽기 8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주라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키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것을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원해서 이렇게 내놓을 때 이 아이가 내놓은 것처럼 내놓을 때 그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점심 식사지만 그 내놓을 때 그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믿고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절대적인 올마이티,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때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 2절과 본인이 물 위에 걸으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진 그 아들이고, 또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으로 메시아가 그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는 그 있는 본인이 바로 하나님 기름 부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 제자는 그걸 못 깨달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고, 이제 벳사다 그 서쪽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 서쪽 벳사다로 가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 그 벳사다, 약간 북쪽 동쪽에는 거기에서 오병이 사건이 하고 서쪽으로 가라 했죠. 물을 작별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예수님 참 피곤한 그런 많은 그 사람들한테 뭘 이제 오히려 기도하러 산에 갔다. 그래서 몸이 어때 약해질 때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스트렝스는 하늘부터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할 때 그냥 육체적으로 잠 잘 자지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스트렝스는 하늘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물매 또 저물매 했죠. 이 저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내 밤에 해가 지고 난 뒤에 아침 해 뜰 때까지 네 개로 나눴으면 제1경, 밤1경, 밤2경, 밤3경, 밤4경 점을 맥하는 그럼 오후 6시부터 0시까지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18시에서 21시까지 그때가 1경이라고 하고 21시부터 24시 0시까지가 이제 2경이라고 0시부터 3시까지 아침 새벽 3시까지가 3경이라고 그 다음에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우리가 4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물매는 주로 1경인 18시에서 21시를 하고 밤중이라는 것은 2경, 21시에서 24시라고 달기 울 때라는 것은 3경, 0시에서 3시, 새벽일 때는 3시에서 6시 사이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 4경이라 했죠.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경을 얘기합니다. 아침 6시경 점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니 바람을 거스려 가도록 했어요. 그 서쪽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은 어떨 때는 쉬운 길로 가도록 어떤 때는 어려운 길로 가도록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어려운 길을 주는 게 이유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근같이 그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님께서 한다고 함으로 기뻐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스를 가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을 그 주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유령인가요? 유령이랬더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대부로 말씀을 가르쳐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자, 바람을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예수님, 즉, 그 능력 있는 예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는 일, 이런 이적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무리에 걸으면서 또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다.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그쯤 바라오가 마음이 둔화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가 그거 몰랐던 것을 볼 수도 이어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적의 그 핵심은 바로 본인이 그 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아가서 구약에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에는 요엘서나 예언에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6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이라고 이제 가버냐움의 완전 서쪽 바다인 그 바다 도시인 게네사렛 땅이 이르되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이제 손을 대기만 하면은 이제 낫는다는데 여기에서 이 질문 손을 대는 자 성함을 다 낫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미련 보면 첫째 구원의 묘미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살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고 불신자였습니다. 그 다음 자라나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있고 오늘 얘기는 신유의 믿음 고침을 받는 그 믿음이 신유의 믿음은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낫게 해달라 이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천천히 프로그레시브로도 또 낫게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어떻게 하라든지 예수님의 옷가에라든지 또는 어디에 하라든지 옷가라든지 또는 언제 하라는 건지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하게 하면은 낫게 되냅니다. 이래서 우리 신유의 믿음이 능동적인 믿음이라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이에 열두 혜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러면 어디에 되었습니까? 거의 옷가에 되었죠. 하우 손을 대었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치라. 언제 예수님이 올 때 그때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을 여자한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경우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에 그림자를 입게 되면 지나갈 때 그 당시에 그림자에 니게 그림자가 자기를 이렇게 비춰질 때 그림자를 막을 때 바로 그때에 낫게 된다는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그 주위에 허담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계를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서 그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 하나님 했다 했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왔기는. 그 바울의 그 타치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지고 병이 놓으면 낫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신유의 믿음 중에 긍정적인 자기가 그 행동으로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앞치마 이것을 가지고 언제 그래서 바울이 지나갈 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픈 곳이 나을 때 그 병이 낫고 아껴도 떠나가더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을 대는 자 우리가 항상 참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compassion 동정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지금 많은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났는데 주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그거를 낫게 해주실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14절에 15절에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하되 이들의 의견은 예수님 본체 영향을 주는가? 전혀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뭐 이해하고 이거 영향이 전혀 받지 않아요. 성경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으려 안 받으려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받으려지 아니할 때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자기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떡 떼는 일, 52절에 이제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갔고 예수님이 걸어갔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이적 속에서 그 안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 그걸 잠잠케 하는 조화 또는 그 떡도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그거를 주님이 조정해서 많이 이렇게 리프로듀스 만드는 이와 능력이 있음 그런 파워 있음 즉 전능하신 그 하나님 속성임을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고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예언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을 몰랐다는 그 이유는 마음이 둔화해졌다. 이 말은 다르면 강퍅한 마음이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그 인간의 어떤 그 상태로 머물려고 피조물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영안을 어둡게 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66권을 전부 다를 보면은 성경 구절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오늘 제자들도 이 당시의 제자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할 때까지 이들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56절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이 되고 예수 위에 옷가에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 자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시죠. 대기만 되면 그 믿음을 가지면 낫게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인 걸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주님을 그 타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